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오.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이번 주도 많이 더웠죠? 예.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여름은 거의 갈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10번째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오늘은 한 성도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이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상세히 묘사했을까?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 속에 성도들은 어떤 원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될 것인가? 주로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한 그 유명한 인물인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죠.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스테파노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원래 음이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름처럼 살았어요. 아마 이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살도록 소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스테파노스. 제 이름은 클태자에다가 뿌리근자를 씁니다. 크진 못했어요. 크진 못했는데 이름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애를 써도 이름처럼 안 되는 또 인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성경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재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일관된 긍정적 평가가 이 사람에게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부침이 있죠. 야곱도 좋을 때가 있고 곤두박질 칠 때가 있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도 부침이 심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에 대해서만 일관된 칭송이 마르질 않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어느 정도로 칭찬을 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사람에겐 거의 극찬에 가까운 수식어로 이분을 칭송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혹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차짓하면 성경에 제시되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영웅전이나 위인전이 돼요. 이순신 장군을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스데반을 본받으라, 모세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살자. 이거는 결코 바른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위대한 인물을 소개해놨어도 한 군데도 글을 그래서 본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메시지를 설정한 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성경 전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까닭에 주님은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 큰 광맥으로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참 멋스러운 풍경 속에 성경 기자가 이분을 왜 이렇게 자세히 조명했을까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전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 결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오, 대단하죠. 이 정도면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쪽으로 이 기록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사는 힘은 뭐예요? 은혜와 권능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데반이 살아가는 힘을 삼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죠. 여러분들이 사는 힘은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적인 잘남입니까? 심지어는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것들이 소멸되거나 없어지면 같이 그 힘도 소멸되거나 없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는 힘이 뭐예요?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하게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송태근, 네가 사는 힘은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 강의 때인가 한번 말한 기억은 나는데 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인데 어머니도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은 연세가 많겠죠. 80이 훌쩍 넘으신 분입니다. 그 어머님은 강원도 홍천에 혼자 사세요. 왜 딸은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인데 돈이 많은 분이에요. 재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딸 권사님이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결혼식이 길지도 않은데 견딜 수가 없어 중간에 나왔대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너 어디 있니? 강원대 홍천에 계시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저 이러저러해서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이, 잘됐다. 나 지금 집에 와 있다. 예? 아, 연락도 없어.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그 먼 길을. 그래, 보고 싶어서 왔다. 알았어요. 금방 도착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올라가니까 진짜 어머님이 혼자서 그 먼 길을 오셨어요. 근데 건너방에서 아들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포항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인데 주말이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천의 어머니, 딸 권사님, 아들 셋은 평소에 잘 못 만나는 사이겠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주무시고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전부 교회 엎드려서 후손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분인데 기도의 깊이와 용량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은 습관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기만 하면 얘들아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가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이나 다를까 이제 어머님이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예배 드리자 해서 이제 손주 나오게 하고 배 아프다는 딸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에베소 6장 읽고 주기도문을 마쳤는데 너 참 배 아프다 그랬지? 지금도 아프니?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딸 등짝을 탕 때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딱 세 마디를 하고 마치시더래요.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황소 같은지 아파가지고 어우 엄마 노인네가 왜 이렇게 힘이 세. 그런데 그렇게 조금 전까지도 부글부글 끓던 배가 싹 무슨 마취한 것처럼 깨끗이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니 손 약손이시네. 엄마 신유 은사 받으셨나 봐. 그래서 배가 이제 싹 났어요. 이 딸 권사님이 어머니 먼 길 오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유자차 한 잔 끓여 드릴 테니까 잡수국 방에 들어가 주무세요. 주방에 가서 물 끓여가지고 유자액을 넣어서 풀어가지고 차를 타고 쟁반의 요래에 받쳐가지고 어머니 요 차 한잔 드시고 방에 들어가 좀 쉬세요 하고 이제 소파로 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계시더래요. 아유 피곤하신 모양이네. 그새 주무세요. 흔들었어요. 차 드시라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소파에 앉으셔서 방금 예배드렸던 어머님인데 황소 같은 힘으로 등짝을 두드리시던 어머님이 어머니 자랑을 하려고 이 권사님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어머님이 등짝 세 대를 두드리시면서 자기에게 남겼던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 되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늘 인생은 두 가지죠. 뭡니까? 순간순간 수많은 갈래길 고비길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묻죠. 너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항상 이걸 물어요. 너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근데 이걸 늘 우리는 헷갈려 하죠. 어느 이제 성도가 경제 활동을 하다가 경제 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난 갚을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안 되면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팔찌 끼고 나라에서 준비하신 국립 호텔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호텔 방에서 누굴 만났는가 하면 예배당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들어오신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감방 안에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가 국립호텔에서 만난 겁니다. 남는 시간 두 사람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뭐 신앙 얘기 했겠죠.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들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 성도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머리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말 그대로 고백만 하면 살았구나. 정말 내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계시질 않았구나 해서 주인을 바꾸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삶의 모든 영역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경쟁해야 되고 눈물 징징 흘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이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인생들의 보편적 경향들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주인을 바꾸는 순간 세상 어떤 물질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그 부여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아 이거를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주인을 바꾸니까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그 주인에게 맡겨버리니까 그거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어쨌든 주인이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의지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나이 먹도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비한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는 붙잡아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끌어내려야 되고 아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소화 안 되죠. 병들죠. 잠 못 이루죠. 오만 병은 몰려오죠. 당뇨에 혈압에 고지혈증에 난리가 아닌 거예요.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영혼 망가지고 정석 깨지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주인을 바꾸니까 이게 거짓말처럼 싹 떠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데반이라는 성도가 사는 힘이 뭔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는 힘은 뭡니까? 질문으로 남깁시다. 내가 사는 힘은 뭔가? 두 번째, 성경을 또 보십시다. 9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러분 여기 자유민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거는 이 시대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죠. 그래서 식민지를 삼고 포로를 엄청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지금 주일 저녁마다 다니엘서를 하는데 끌어가는 포로는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끌고 가봐야 짐되는 사람들을 끌고 갈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법이죠.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거의 별반 마찬가지지만 포로가 된다는 것은 곧 뭐가 된다는 얘기죠?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제국하에 도시마다 배치가 되어서 엄청나게 고역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 폼페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얼마나 유명한지 그 이름을 따서 한 도시를 폼페이 도시로 명명도 하죠. 그 도시는 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잿더미 속에 묻혀져 버립니다. 그 이름이 사실은 사람 이름이에요. 폼페이 장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로마 안에 있는 제국 아래 노예들을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세월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버렸고, 자, 고국의 말도 잊어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살아온 문화 습관이라는 게 한꺼번에 달라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살다 들어온 교포들도 한국 들어오면은 정신이 없다 그러죠. 못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로마 제국하의 도시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경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유대 땅에 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고향 땅에 머무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정작 고향 땅에 돌아가도 성전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로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자, 말이 일단 잘 안 통해요. 그리고 모든 관습과 문화와 개념이 너무 달라졌어요. 해서 그들은 그 어디서 온 출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사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또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 각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 저는 미국에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 미국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곤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정체성은 정통 유대 종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농객들이 들러붙어서 지금 한 사람과 싸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일대 다수로 논쟁이 붙습니다. 종교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잽도 안 돼야 되는데 결과를 봅시다.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100분 토론을 했는데 한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여러 참석한 농객들이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공회의 관원들에게 붙들리거든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네가 할 말을 네 입에 주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스데반의 지혜나 배운 학식과 논리력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입술에 이 똑똑한 농객들의 조목조목 반박하는 고발과 고소를 다 디펜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 한 사람에게 모두가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어떻게 돼야 옳겠습니까? 아, 우리가 손들었소, 졌소, 당신 말이 맞소, 우리가 항복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나요? 후에 성경을 좀 볼까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들이 논쟁에 나가 떨어지고 나서도 하는 짓이 뭐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사서 매수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언어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논리력 싸움에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데아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정당한 얘기를 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는 논리보다 더 우위 개념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결국 두 가지 죄목을 씌웁니다. 그 두 가지 제목이 재밌어요. 14절. 오늘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만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제목이 뭡니까? 첫째는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인물이 살았을 때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헐어버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 말 하셨어요. 안 믿으는데. 요한복음 2장. 빨리 뒤로 넘겨보세요. 2장.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앞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은 자기 성전을 가르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보이는 성전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 양반 웃긴다.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아무리 빨리 세우기로서니 3일 동안에 어떻게 이 성전을 다 짓는다 그럴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신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제목이 뭔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중반절 모세가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또 앞을 보세요. 여기 규례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고치겠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무슨 근거로 이 말을 끄집어내죠? 이 말을 오해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 아느냐? 도리어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자, 여러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을, 그러면 율법이 지금 뭐 흠이 있다는 얘기냐? 틀렸다는 얘기냐? 비약을 해버렸어요. 잘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목을 스데반에게 겁니다. 이 자도 그 자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아이러니고 역설인가 하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이러한 눈 감은 인생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뭐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의 요구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우린 다 죄의 싹수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믿습니까? 지금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이들이 내건 죄목이 뭐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죄목으로 걸고 있어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이걸 전하다가 죽어요.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맞아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즉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러한 인생과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성전이 되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인생 앞에 열린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뜬금없는 본문 하나가 의아스럽게 만들어요. 15절을 볼까요? 전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지금 이렇게 살벌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얼굴 빛깔은 뭐하러 여기 써놨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겠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지금 이거를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시각에서 썼는가를 다시 보세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길 보세요. 이것처럼 황당한 지금 시추에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돌 들어서 지금 스데반을 던져서 죽이려고 돌 들었어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죽이려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 뭐 같더라고요? 천사가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 생명 가진 기독교를 향해서 돌 들고 있어요. 어느 놈 죽일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무슨 같은 동료가 아니에요. 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사같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뜨끔거렸을까요? 이겁니다. 세상은 돌을 들어서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늘 던지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몰두해 있어서, 집착해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그 자리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면 세상은 뜨끔거리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믿지 않는 상사가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보고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태도를 잃지 않고 향기를 뿜어내면서 꿋꿋하게 버티면 그렇게 악의적으로 괴롭히던 사람들이 솔직히 어떤 태도를 마음에 갖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 이렇게 떠밀어도 무너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저 자매가 사는 힘은 따로 있다. 저 뭐가 있다. 이 뜨끔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구르렁대는 세상 속에 던져진 성도로서 세상을 뜨끔거리게 만드는 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정확히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 속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이 무리 속에 사울이 있었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꼬꾸러지지만 그는 밤마다 자기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 같아요. 뜨끔거려서. 도대체 그 인간은 뭘까? 그 죽음이 맞닥뜨리는 현장 앞에서도 무슨 힘이 그 자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두 번째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몰두해 있는가가 얼굴로 나오게 돼 있고 마음에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운전을 하니까 정면으로 못 보죠. 그러니까 슬쩍 볼 수밖에 없죠. 슬쩍 봤는데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족구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족구한다. 제가 족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어디서 족구를 하지? 하고 다시 봤더니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용산에 여기 뭐 뻘건 걸로. 원 세상에 내가 얼마나 쪽이 팔리고 창피하든지. 응? 그러니까 늘 그게 머릿속에 가득해 있으니까 점 하나를 미처 못 본 거예요. 나 그래서 족구한다라고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가득한 게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어느 경찰 생활하시던 분인데 평생 퇴직금을 이제 탔어요. 퇴직을 하시면서 남자의 퇴직금은 참 눈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긴 그 사람의 눈물, 땀, 인생이 스토리가 액수를 떠나서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나쁜 놈들이 또 그런 퇴직금만 노리는 사기꾼들이 따로 있대요. 해먹을 게 따로지 세상에. 이 경찰관이 그런 사기단한테 걸려가지고 퇴직금을 몽땅 날렸어요. 몽땅. 기가 막히죠. 그 분노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이 도박을 시작했어요. 만회를 하기 위해서. 도박은 그게 중독의 요인이에요. 한방. 그게 됩니까?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화투도 어떻게 치냐면 이 빌어먹을 세상, 폐를 끓일 때 이 더러운 세상, 이러고 화투를 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요, 도박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먹고 자고 그것만 하니까 도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얼굴에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쁜 거, 못 이쁜 거 구분이 없어진대요. 인상이 좋냐 나쁘냐로 갈라진대요. 그런데 가끔가다 어느 자매들이나 여자를 보면, 아, 사랑받고 사는구나, 이게 얼굴에 흘러나와요. 그런데 어느 여자를 보면 아주 얼굴이 썩어가요. 이 전라도 말로 얼굴이 썩어요. 그건 마음고생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얼굴은 남자 책임이에요. 남자의 얼굴은 반대로 여자들 책임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모 잃어버린, 부모한테 버림받은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애들 얼굴 보세요? 저는 마음 아파서 못 가요. 그런데 많이 가봤거든요. 마음 아파서 못 가요. 애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퀭해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정에 목말라가지고 애들이 막 달려붙어요. 안아달라고. 가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안아줘, 안아줘. 마음 아파서 앉지를 못해요. 내려놓을 때 어떻게 걔들을 다시 내려놔요? 예? 어떻게 사람을 버립니까?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걔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일로 나오면 얼굴로 나오게 돼 있어요. 스데반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뜬금없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돼 있었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질 문제는 아니죠. 이거는 무림용으로 얘기하면 오랜 세월 쌓아진 내공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태도와 이런 빛깔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렸냐 그 말이에요. 왜 돌맞아 죽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혼란과 오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5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쭉 그동안 이제 7장 걸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한 겁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서셨어요? 저를 보세요. 보통 그림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같은 위격이시니까. 근데 여기만은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맞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스데반이 돌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장면을 예수님도 주목하여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죽여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바라보심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스데반이 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왜요? 공중에 무심히 날아다니는 것 같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구어뜨림이 없습니다. 하물며 스데반일까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동의하신 죽음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를 왜 죽이셨나? 죽이신 게 아니라 그 순교자의 죽음의 역할을 스데반에게 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일 아무나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외진 두메산골 같은 데서 10년, 20년, 30년 넘도록 성도 10명도 안 되는데 생계비도 별로 안 나오는 사례를 가지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현장을 보고 만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묻죠. 야, 너 같으면 이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겠냐? 정직하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그런 실력이 안 돼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역을 그분들에게 맡긴 것은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맡을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 목회했냐, 몇만 명 목회했냐, 이따의 허접한 세속적 가치와 논리로 목회 현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에게는 포졸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장군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장군이 된 걸 가지고 재죠. 세다 그러죠. 잘났다 그러죠. 웃기지 마세요. 그런 형태적인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게 맡겨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포졸의 역할을 맡겼다면 그 포졸의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끝까지 포졸답게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 돌아다니는 어줍잖은 고지론을 교회에 들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세상에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되고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말하는 가치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한 적 없어요. 제도 뭐라 그러잖아요, 제도. 나는 왜 저 소리가 아멘 소리로 들릴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좋은 자녀를 맡은 부모들은 되게 실력이 없는 부모들이 좋은 자녀를 맡았습니다. 험한 자녀를 맡은 부모들은 그 부모이기에 그것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 가정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걸친 거 가지고 절대 사람끼리 앞에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맡은 것뿐이에요. 험한 남편을 맡긴 것은 그 자매이기에 그 험한 남편을 맡긴 거예요. 알겠어요? 괜찮은 남자를 괜찮은 남편을 만났습니까? 험한 남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좋은 남편을 맡긴 것뿐이에요. 이건 제가 위로 차원에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걸친 게 잘났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좌절할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적어도 바울이나 스데반에게는 세상의 형태적인 레벨과 수준의 차이가 큰 관심이 없어요. 내게 매맞는 역할을 맡겼다면 매 잘 맞고 감옥에서 찬송을 터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밤중에 하루 종일 매맞고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세속적 가치를 떨쳐내야 돼요. 신앙적 승리라는 것은 세상의 고지를 향하여 너도 나도 경쟁을 벌이고 올라가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맡긴 소명이라는 비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 꾸준히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신앙적 승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앤드류 머레이가 그래서 겸손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죠?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Why me? 왜 하나님이 하필 나에게? 나는 이 정도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잘났죠? 이게 아직 세상의 기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기초를 옮겨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정리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사는 힘은 뭡니까? 둘째, 여러분들은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정말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과 물음 앞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사는 힘 뭐죠? 은행 잔고입니까? 세상의 집입니까?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왜 하필 나는 이런 삶이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 스데반은 순교자의 삶을 맡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생의 십자가의 몫인 줄 알았기에 그는 기쁨으로 그 잔을 마셨습니다.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겠으나 모두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겐 포졸의 역할을, 어떤 이에게는 구족물에 손을 담그는 역할을, 그 역할이 내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붙잡고 주님 주시는 분복인 줄 알아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